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그 명함을 꺼내놓는 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매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도 바울의 명함을 꺼내놓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보시면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으로 명함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명함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도록 자신의 경력, 자신의 이력, 자신의 어떤 하는 일뭐 이런 것들이 기록 된 것이 바로 명함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사도 바울도 역시 이 명함을 꺼내면 정말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예.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행전 9장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그의 이력은 정말 화려함 그 자체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의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하생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실력을 쌓았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종교적으로 보아도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섭심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의 장소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거리가 240km가 넘습니다. 240km가 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고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어요. 이력도 화려했고 그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꺼내라고 하면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는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오직 그에게 자랑거리가 하나가 생겼는데 그 자랑거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나 바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자랑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는 그 자랑거리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지금은 그의 오로지 자랑거리는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 그것이 그의 자랑거리였어요. 놀라운 거죠. 이렇듯 세상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뭔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거지 시냇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지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하는 마음으로 지나가는 거지 생각합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뭔가에 의해서 계속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진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내가 부름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갔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고 할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저는 그것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도 역시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고민해 보는 거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 분이 누군가,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 아닌가. 그런데 그 예수가 나를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고민에 빠진 거죠. 충격에 빠진 거죠.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왜 박해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혹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혹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 아닙니까?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 내 열심, 내 노력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절대적인 기준점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이 있는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이 있어요. 사실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사명이라고 할까 직분이라고 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이라고 할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다시 한번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직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몸짓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몸짓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짓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이 있으십니까? 그것만 확인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몸부림이 내 안에 꿈틀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언제든지 다 집어칠 수 있는 글로 그런 일로 여기고 있는가. 내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이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일들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외부에 의해서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을 해야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론 예배 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사역들도 억지로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은데 억지로 직분을 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1절, 2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당시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였거든요. 그래서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9장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을 때에 그동안에 화려했던 자신의 이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사도됨은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된 바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지요. 특히 1절 전반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얘기합니다. 순전히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확신 있겠습니까?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면 사람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세워준 그 사람의 눈치를 볼 것입니다. 자꾸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세워지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목사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너가 목사냐? 여러분 목사만 주일합니까? 목사만 주일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어디에 목사만 주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고 누구보다도 가치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가 여러분입니다. 이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혹 어려워도 혹 힘들어도 그 직분이 무거워도 이 정체성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가급적 부담되는 것을 피하고 싶고 가급적 부담이 되니까 다 내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직분이 그런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힘겨운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목숨을 걸 만큼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힘겨운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가 그 힘겨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첫째는 뭐니 뭐니 해도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내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그 직분을 맡기셨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너무 쉽게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성급하게 다 내던져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회심한 이후로 그가 사도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누구의 기쁨,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 거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거냐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돌리는 사람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아무것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정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을 위해서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요.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굳이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을 괜시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구원의 원천이 은혜죠. 구원의 원천. 그 구원의 원천이 뭐죠? 아무런 공로 없이, 사람의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진짜 희생적인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은혜가 뭐예요? 진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시면서 희생해 주신 그 진짜 희생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거죠.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것을 거저 받은 거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 두 번째는 평강이지요. 평강은 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담이 허물어진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이 막힌담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제거되니까 평강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강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평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두려우세요? 염려가 되세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붙들어주시는데,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기보단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데 익숙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기보단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줄 것입니다. 그것에 익숙한 것이 세상입니다. 우린 이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힘겨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을 하는 순간에 그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그 직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우리의 잘못한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확신이 분명하다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 얼마든지 멈추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당연히 걱정이 되죠. 당연히 걱정이 되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능력 갖고 내 실력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요. 하지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를 보면 정말 희망이 없는데, 그를 보면 정말 미래가 절망적인데, 그런데 그에게서 희망이 보이고 그에게서 미래가 보이는 거죠. 1885년 4월에 인천 제물포 항구에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묻힌 언더우드 목사님입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당시에 우리 조선에 얼마나 복음에 불모지했는지, 얼마나 절망의 땅이었는지를 짐작이 갑니다. 그의 기도문을 일부분만 잠시 갈채하여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을 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지 1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오롯이 서 있지 못하는 정말 척박한 땅, 황량한 땅이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땅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이었고 하나도 기대가 보이지 않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이 도대체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 열심을 다하여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세월이 130여 년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와 평강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몸짓이 결국은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을 위해서는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셨대요? 자기 몸을 주셨대요. 자기 몸을.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대요.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대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전부를 희생했어요. 전부를 희생했어요. 4절 5절에 보면 우리는 악한 세대에 빠져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억압당하고 힘겹고 눌리고 거짓에 속고 소망 없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당시에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 상인으로 노예를 팔고 돈을 벌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 뉴턴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 뉴턴이 지은 찬송가 가사의 곡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직분자는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께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아 그 감동으로 찬양하는 삶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직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이라는 제목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전하길 원합니다. 직분 감당하기 위한 몸짓이 멈추어지지 않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하시고 항상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디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큰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